VOA World News.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시리아 내 러시아 군사 행동에 대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아랍어 방송인 알후라 TV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지난 1973년 이래 중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자신들의 모든 목적을 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또 러시아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시리아 공습은 ISIL이 아니라 온건파 반군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훈련과 장비 지원으로 시리아 반군들을 보호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아울러 러시아의 터키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의료자선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병원 시설에 대한 미군 공습과 관련해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제조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엔 리우 국경없는의사회 회장은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의 조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제조사위원회를 통해 폭격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우 회장은 또 쿤두즈 병원에 대한 폭격은 전쟁의 규칙과 분쟁 지역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 협약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미군의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한 환자 10명의 목숨을 잃고 의료진 12명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프로스클럽 협회가 올해 자유 언론산 수상자로 이집트에 수감됐던 알자지라 방송 기자 3명을 선정했습니다. 국제 프레스클럽 협회는 모하메드 파미와 피터 그레스트, 바허 모하메드 기자를 올해 자유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이들은 거듭되는 협박과 투옥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수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알자지라 기자 3명은 지난 2013년 이집트 정부가 불법 단체로 규정한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는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석방 뒤에도 이집트 당국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파문에 휩싸인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사가 내년까지 관련 차량들에 대한 리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의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발탁된 마티아스 뮬러 대표는 오늘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1,100만 대의 경유 차량들에 대해 내년 1월 리콜을 시작해 1년 안에 수리 작업을 모두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뮬러 대표는 일부 차량들은 사소한 수리가 필요하겠지만 각국별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연식과 차종을 고려해 다양한 수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뮬러 대표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적어도 4명의 경영진이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앞으로 강제 비용 삭감이 이루어지겠지만 60만 명의 자사 직원들에게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검찰은 폭스바겐을 환경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으며 미 환경 규제 당국은 폭스바겐 측에 18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유전자 복구 체계 연구에 공헌한 스웨덴과 미국, 터키계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스웨덴 프란치스 크릭 연구소의 토마스 린달과 미국 하워드 휴스의 의학연구소 폴 모드리체, 그리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로 재직 중인 터키 태생의 아지즈 산자르를 노벨 화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왕립과학원은 이들의 연구는 세포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특히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에 길을 열었다며 수상자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미국의 에릭 베치그와 윌리엄 머너, 그리고 독일의 슈테판 헤리, 초고해상도 형광현미경 기술 개발로 공동 수상한 바 있습니다. 노벨상은 이제 문학상과 평화상 수상자 선정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시상식은 오는 12월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와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조 내시 전 유엔총회 의장이 뇌물수수로 수술 혐의로 체포돼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프리 파라라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애쉬 전 의장을 어제 오전 뉴욕의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5명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이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이 최근 평화협정 체결을 잇따라 제의한 데 대해 비핵화 요구에 성의 있게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호한 조치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기존의 그런 제재가 이미 강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를 종용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지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는 있지만 실질적 대북 영향력은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북서쪽부터 점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최근 평화협정 체결을 잇따라 제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성의 있게 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있는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최근 평화협정 체결을 잇따라 제의하고 있는 데 대해 비핵화 요구에 성의 있게 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대화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7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effort at denuclearization is our top priority. 블링컨 부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비핵화라며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이란 핵협상 타결은 핵 프로그램 동결과 국제사찰단의 사찰 허용 등 이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결과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사흘 앞둔 이날 미국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담화는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하면 북한도 건설적인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 환경이 극적인 개선을 맞게 될 것이고 미국의 안보상 우려들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이달 초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했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와 함께 8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중국이 2년 전만 해도 북한을 너무 궁지에 몰아넣지 말자고 했겠지만 이후 북한의 도발로 지역 불안정이 빚어지고 있음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른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성의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오도록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발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추가적 방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물론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그러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결정이 된다면 한국 정부와 완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는 한편 만약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호한 조치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의지 측면에서는 발사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지만 언제 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7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하고 이와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상당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존의 그런 제재가 이미 강하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그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또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것은 이제 뭐 유엔도 그렇고 뭐 IAEA도 그렇고 이런 해당되는 국가 국제 기구가 다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인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윤 장관은 또 이번 달에 있을 미한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와 관련해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미한 정상회담에서 동맹 강화 차원에서 사드 논의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다만 지금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한국이 배제된 것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가입 시기를 놓친 문제와 통상전략 부재 문제를 놓고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TPP의 내용이 공개돼야 가입이 이득인지 손해인지 따져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이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TPP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입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지난 9월 말로 끝난 2015 회계연도에 15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86명이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6일 2015 회계연도 난민 입국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15 회계연도에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1월에 5명으로 가장 많았고 7월에 4명,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에 각각 2명, 1월과 6월에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한 탈북 난민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타주 3명, 콜로라도와 일리노이, 켄터키주에 각각 2명, 조지아주가 1명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미 의회가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9명이 미국에 처음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86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회계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9년이 2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2010년과 2014년에는 각각 8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정착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탈북자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20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 구입권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축소와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굳건한 미한 동맹이
한중 관계의 전략적 강화를 가능케 한 것이라며 세 나라 관계의 유기적 보완성을 지적하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를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 목표에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니 글레이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내다봤습니다.
I don't think that China is likely to lead effor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글레이저 연구원은 6일 워싱턴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일치되는 영역이지만 방법론이나 우선순위에서 양국 간 견해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이 존재하는 한반도 안정은 있을 수 없지만 동시에 비핵화가 안정을 훼손하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추진돼선 안 된다는 게 중국의 견해라는 겁니다.
From China's perspective, there can't b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nuclear weapons. But at the same time, denuclearization cannot be pursued by any means that would undermine stability.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이 최근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를 종용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지지하는 등 압박 강도를 다소 높였지만 실질적 대북 영향력은 미국이 우려해야 할 정도로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뒤 북한 내부 정보나 상황을 파악하고 중국의 목소리와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중국의 대북 창구가 말라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Since Kim Jong-un has come to power, I think it's clear that China's channels into North Korea to get access to information, to understand what's going on inside.
글레이저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뿐 아니라 남북 통일 문제에서도 중국의 지지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바람과 달리 중국은 미군 철수 가능성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통일을 위험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는 이에 대해 중국이 남북 통일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자세는 돼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China is not in mood to embrace Korean unification enthusiastically, but China is not in a position to oppose it.
청 교수는 남북 통일에 소극적인 듯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점차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통일 담론에 귀를 기울였다며 이 같은 주제가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오른 사실 자체가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I think it's a chance attitude to change a little bit. This time, once President Peking met Xi Jinping and she raised unification issues.
청 교수는 현재 중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미칠 남북 통일의 영향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측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날 미한 관계와 한중 관계의 성격과 상호 연결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건 굳건한 미한 동맹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 strength of the U.S.-Korea alliance has created this flexibility, this room for President Park to maneuver, to reach out to Beijing.
글레이저 연구원은 한중 관계 개선이 한미 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식의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한중 관계 강화를 환영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데 대해 워싱턴의 어떤 전문가나 당국자도 우려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샤오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관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보 부문에서 한국의 실질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its limits. And I don't think it's in the security areas China could replace the United States.
청 교수는 또 중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양국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반 약화를 위해 미 정부가 대북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확산,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등을 막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Foreign Policy Initiative가 최근에 펴낸 정책 제안서에서 미 정부에 보다 강력한 대북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이 위협이 되고 있는 15개 국가와 지역 단체에 대한 과제와 해법을 제시하며 북한을 두 쪽에 걸쳐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확산, 인권 유린, 한국에 대한 위협, 사이버 공격, 내부 빈곤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미 정부의 기존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포괄적으로 재평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이어 미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키고 제거하기 위해 압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선의로 협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비현화 촉진을 위해서 경제와 정치, 군사적 압박 등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Foreign Policy Initiative는 또 중국의 지원이 평양의 문재 정권 생존의 핵심 역할을 한다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중국의 대북 지원을 중단토록 압박하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핵개설 판매에 반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북한인들을 고무시키기 위해 대북 방송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책 제안서는 북한은 세계 최악의 압제 국가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계속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국가로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시리아, 이란, 파키스탄 등 다른 불량 국가들의 핵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김 씨 왕국은 미국의 양보에 따른 보상을 되풀이하고 국제 결의 이행을 거부하며 공허한 약속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김 씨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임을 규명했고 북한의 조직적으로 만연된 인권 탄압과 형용할 수 없는 잔악함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Foreign Policy Initiative는 지난 2009년에 설립된 보수 성향의 민간단체로 미국 정부의 국방과 핵무기, 인권, 민주주의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엔 에릭 에덜만 전 국방부 정책차관과 밥 케이건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이사로 있고 과거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던 강경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올해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이 44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가 6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22%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입니다. 또한 8월까지 미국의 대북 수출액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대북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440만 달러 가운데 85%가 넘는 375만 달러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식품이 45만 달러, 전자제품이 10만 달러, 닭 등 가금류 수출이 5만 6천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일환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서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핵과 미사일 분야에서도 새로운 전문가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일선 중학교에서는 핵물리학이 필수 과목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새로운 핵과 미사일 전문가들이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최근 김정은 정권 엘리트 변화 분석과 함의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박사는 논문에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 분야에서 전병호, 주규창, 박도춘 같은 원로 인사들이 물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춘섭 군수 담당 비서를 중심으로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강관일 홍영칠, 홍승무 기계공업 부부장,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등이 핵심 인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홍영칠은 군수공업 실무 전문가이고 홍승무는 3차 핵실험실 실무 책임자, 조춘룡은 미사일 담당 총국장 출신, 로광철 작전국장도 미사일 전문가라는 점에서 핵과 미사일의 실무 책임자들이 기용됐다고 김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김 박사는 또 북한의 핵 정책이 보다 급진적이고 공세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 핵심 보직을 맡은 핵과 미사일 실무 전문가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 경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무 박사입니다.
이렇게 군수 분야에 다른 재래식 군수가 아니라 핵미사일 실무 책임자들을 기용했다는 것은 일단 핵미사일 같은 비대칭 전략에다 어떤 초점을 맞춰서 군사력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거고요. 엘리트들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면서 이 엘리트들이 김정은이 발탁을 했으니까 거기에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막 충성 경쟁을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 담당자들이 충성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 분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다 공세적으로 김정은에게 건의할 가능성이 좀 높다.
한편 북한의 일선 고급 중학교에서는 핵물리학이 필수 과목으로 채택됐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최근 북한의 고급 중학교를 방문한 일본인 학자 아라마키 마사유키 씨를 인용해 2014년 4월 도입된 새로운 교과 과정에 핵물리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교과 과정은 물리, 화학, 수학, 영어와 같은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한다고 아라마키 씨는 전했습니다. 특히 3년 과정의 고급 중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은 물리 시간에 핵분열과 핵융합 과정을 배우고 화학 시간에는 비료 생산의 기초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라마키 씨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과학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라마키 씨는 이 밖에 북한의 혁명 역사 시간에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특별 상금을 주는 외에도 대동강에 유람선까지 띄웠습니다. 북한 선심 정치의 배경과 문제점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 창건 70주년을 보름 앞두고 전 주민들에게 특별 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 연금, 보조금, 장학금을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월 기준 생활비의 100%에 해당한 특별 상금을 수여한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특별 상금을 주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 돈의 가치가 워낙 떨어져 그 돈으로는 쌀 1kg도 살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일종의 그 당 창건 기념일을 맞으면 이제 상여금 보너스를 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북한 돈은 지금 북한 내에서 뭐 특히 장마당 경제에서 북한 돈은 뭐 거의 휴지장이나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쌀 한 키로에 6천원, 7천원 하는데 결국 뭐 4천원 받는 근로자가 8천원 받았다 쳐도 쌀 한 키로 정도 살 수 있는 돈밖에 안 되고
또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인플레, 즉 물가 오름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의 말입니다.
and the double amount of money, that means that it's highly likely that the inflation is going to be exactly the same ratio of the amount of money that released. So,
북한처럼 물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쌀값 상승 등 10에서 50% 정도의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소 교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로 들었습니다. 사우디도 지난 2012년에 공무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북한 나공은 또 최근 평양 대동강에 유람선을 띄웠습니다. 무지개호로 명명된 이 배는 1,200명을 태우고 대동강을 유람할 수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이 유람선이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마련된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같은 것도 지금 뭐 북한 사람들이 사실 유람 뭐 삼천리하기보다는 생존에 급급하니까 이게 김정은의 선심 정치가 좀 너무 전시용으로 일회용으로 이게 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도 높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성이 없는 전시성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년간 전국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을 세우거나 물놀이 시설, 승마장, 스키장, 고급 식당 등을 건설해 왔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평양 국제 비행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이런 전시용 사업과 건설이 북한 경제를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typical mistake of the government who wants to spend their
이런 전시성 사업과 건축물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후퇴시킨다는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당 간부와 군 장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 정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이 2012년에 해외에서 사들인 호화사치품이 무려 6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6천만 달러나 늘어난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양주, 향수, 화장품, 핸드백, 음향기기, 영상설비, 차량, 시계, 악기 등 다양한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노동당 창건일 등을 계기로 사치품을 당 간부와 군 장성에게 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여주기식 사업과 당 간부 등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잡지 타임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평양 창정거리에는 스위스제 롤렉스 시계를 착용하고 점심에 불고기를 먹고 이탈리아산 포도주와 미국의 코카콜라 그리고 서양식 닭튀김을 사 먹는 특권층이 있습니다. 반면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주민도 많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되는 1,6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당화관이라든지 또 뭐 이탈리아 식당 뭐 여러 가지 그 좀 외국에 말하자면은 표준에 맞추려고 몇 가지 그 보아시설들을 만들어 놨는데 당과 노동당 권력과 결탁한 신흥부자들이 그냥 뭔가 풍요를 누리고 상대적으로 노동자 농민들은 더욱더 이제 빈곤을 누리는 이런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부정부패가 장차 북한의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고 그레이스 오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His action would create actually more segregation and more extreme income inequality.
북한의 빈부격차와 불평 등 그리고 부정부패가 장차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져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발생했던 제스민 혁명 같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북한 어선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경의 조사 결과 이 배는 2만 3천 톤급의 한국 화물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부산해양경비안전선은 지난 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정동면 북동방 190마일의 공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 두루봉 3호와 충돌한 선박이 한국 국적의 제주선적 2만 3천 톤급 화물선 하이니호라고 6일 밝혔습니다. 한국 해경은 이 선박이 6일 오전 1시 타이완 가오슝항에 입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타이완 측에 의뢰해 이 선박에서 폭 1m, 길이 6m의 충돌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당시 항해사로부터 어선과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음진경 홍보실장입니다.
한국 제주선적 화물선이고 당시에 이제 운항했던 항해사는 현재 일단 신한 상태입니다. 뭔가 이제 충돌했던 것 같다. 뭐 당시에는 자기가 뭐 충돌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야간이고 또 배도 크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선박을 확인한 결과 선박에서 이제 부딪힌 흔적도 있고 이제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충분히 어떤 충돌했다 이제 그 혐의가 되기 때문에
한국 해경은 항해 일지와 선박 항해 기록 장치 등을 분석해 조만간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충돌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이니호에 대한 모든 조사가 끝나고 과실 혐의가 밝혀지면 보험 등 민간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경은 통일부를 통해 북한 어선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배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일 새벽 1시 25분쯤 한국 선박이 어로 작업을 하던 함경북도 무역관리국 소속 두루봉 3호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사고 직후 북측 선장이 한국 선장과의 통화를 요구했지만 한국 측 선박이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속도를 높여 달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선박을 엄격히 조사해 사죄할 것과 큰 피해를 입은 북측 선박과 선원에 대해 배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신임 합참의장은 북한이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도발을 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참의장은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적의 도발을 억제할 것이며 또다시 한국 영토를 위협한다면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합참의장은 이와 함께 미한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국군 주도의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참의장은 보병2사단장, 합참민군작전부장, 수도군단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한국육군 제2작전사령관을 맡아왔습니다. 한국의 한 민간단체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통일을 위한 종교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이 기도회가 200회를 맞았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유민주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민간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 세이브 NK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노래도 부르고 함께 통일을 위한 마음을 모으는 월요 기도회를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6일에는 월요 기도회 200회를 맞아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세이브 NK의 김범수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북한 구원 월요 기도회는 독일 통일의 기폭제가 됐었던 동독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회에서 영감을 받아서 2004년부터 교회를 순회하면서 초기에는 매주 그리고 지금은 매월 첫째 주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회째를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국회에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의 활동도 소개하고 통일 합창과 축하 공연도 함께 했는데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꿈학교의 임향자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우리 애들이 밖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하다가 이제는 아이들도 서로 동조하고 북한에도 자유가 있어야 되겠다는 다 자기 가족들 아닙니까? 부모고 친구고 그래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들이 자발적으로 왔어요. 탈북민들도 특히 어린 탈북 청소년들도 자신들의 공부의 목적을 더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 국회에서 되어진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탈북민들을 위해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기도회를 통해 북한과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북한 구원 기도회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더라고요. 좀 가까이 자주 참석했었어요.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자각을 하면서 통일이 돼야 하긴 돼야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우리만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북한도 나만이 누리는 복도 북한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기도회지만 종교와는 상관없이 통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큼은 누구나 같을 텐데요.
여기 오기 전에도 항상 이 통일을 놓고 기도하죠. 탈북민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할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는 기도니까.
세이브 NK는 1999년 탈북 난민 보호 운동 본부로 출범해 1180만 495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UN과 각국 의회 등 국제사회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국내 입국 2만 8천여 탈북민 중 약 2천여 명의 탈북민을 구출 지원했습니다. 또 150여 차례의 기자회견, 세미나 등을 통해 탈북민과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공론화 사업, 의료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 전문 분야의 통일 이후 통합 방안 연구, 통일 문화 확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통일 준비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앞으로도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김범수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 사회를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고 남북 간의 문화적인, 사회적, 정신적인 괴리를 좁혀주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세대 탈북자 리더 양성이라든지 방과후 학습지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통일 리더십 센터를 건립해서 이 남북의 격차를 줄이는 그 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하군요. 봄에 시작된 가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와 중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비가 적게 내려서 땅 가뭄이 걱정이고요. 강에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먹고 써야 하는 물도 부족한 지경입니다. 올 들어 계속되고 있는 가뭄은 농사 걱정에 생계 걱정뿐 아니라 12만 가구가 비상급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됐습니다.
한때만 지나면 괜찮을 일이 아니고 계속 가뭄 상황이 이어지고 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여름 장마가 정말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3% 정도입니다. 한국 전역의 지도를 본다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비에 목말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태풍도 한반도를 그냥 비켜가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입니다. 해수면이 따뜻해지는 엘니뇨 현상, 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해마다 엘니뇨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쉽사리 해결될 가뭄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가뭄을 극복할 나라의 지도력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한국 정부는 네네.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비는 하늘의 소관이지만 가뭄 극복은 사람이 해야 한다. 이런 말을 국회의원이 했는데 상당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뭄뿐 아니라 내년 봄 농사를 위한 준비와 식수 부족 문제 등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있는데요. 심각한 가뭄 현상과는 다르게 항상 물이 찰랑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으로 불리는 유역에 각 보에 많은 물이 가두어져 있다는 건데요. 이 지역의 물을 가뭄 지역으로 식수원으로 보내는 관로 건설 공사가 최근에 결정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사업이라고 불리는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으로 16개 보가 설치됐고요. 그곳에 약 7억 2천만 톤의 물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 물을 활용해서 식수도 공급하고 농사도 짓도록 한다는 겁니다. 가뭄이 극심한 그 충남 서북부 지역이 있는데 이곳의 금강 백제보에서 식수원 보령댐으로 하루 11만 5천 톡씩 물을 공급하는 관로공사 내년 2월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모두 동참하는 물 절약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내리지 않은 비를 기다리면 산에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부족한 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쓰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물이 필요한 곳에 이 물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절수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비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낭비다. 지하수도 관리해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돈 쓰듯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동부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 피해가 큰데요. 참 고르지 못한 것이 날씨입니다. 한국에서 키 높이 남성 구두가 인기라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키 높이 남성화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알 수는 없지만 신발을 벗어보면 확인되는 키 높이 깔창을 사용하는 구두인데요. 깔창으로 몇 센티미터 키를 높여서 멋을 내는 남성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해마다 10%씩 키 높이 남성용 신발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신발 굽이 낮아지는 것과 반대 현상이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굽은 낮아지고 남성들의 굽은 높아지고 참 재미있는 현상이네요.
네, 여성들은 높은 굽 위에서 내려와서 멋내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멋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남성들의 키 높이 깔창, 여성들이 내려온 그 굽이 다시 신발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몇 년 전에 그 키 작은 한 남성 개그맨이 키 높이 깔창을 소재로 뭐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던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느새 남성용 키 높이 깔창이 한국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키 높이 깔창으로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군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를 나누면서 사진을 찍은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그 주인공입니다. 반 사무총장과의 접견을 마치고 찍은 사진인데 1년 전 똑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이 찍은 사진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은데 달라진 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리수용 외무상의 양복과 넥타이, 또 표정 없는 얼굴, 시선의 방향까지도 똑같은데 안경테가 바뀐 거 말고 외무상의 키가 커졌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리수용 외무상도 키 높이 구두를 신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확인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1년 전에는 반기문 사무총장보다 리 외무상의 키가 한 1, 2cm 작아 보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1, 2cm 더 커진 듯한 느낌입니다. 이 사진의 배경인 유엔 상징물이 자처럼 그 변화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리 외무상이 까치발을 들지 않았다면 키 높이 구두를 신었을 것이다. 이런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북한의 지도자들도 키 높이 신발을 좋아한다는데 한국 남성들 사이의 유행도 무관치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태국군 가족과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군요.
네, 70대 노인부터 어린이들까지 6.25 한국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태국군의 가족과 후손 15명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3일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 등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오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태국군 참전기념비를 찾은 것인데요. 참전기념비의 헌화하고 비문을 살펴보고 60여 년 전 한국전쟁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바쳤던 태국 용사들의 명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974년에 태국군 참전비가 세워졌는데 태국군 참전용사와 가족 후손들이 방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엔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세계 여러 나라의 참전 군인들에 대한 그 감사의 의미로 군인과 가족들을 초청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방문은 그것과는 별개의 초청이라죠?
네. 이번 태국인들의 한국 방문은 태국 방콕 근교에 있는 한국 전쟁에 참여한 용사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는 한 목사가 집회를 한 겁니다. 이름도 무반 까울리라고 해서 한국마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마을인데요. 네. 이곳에 70여 가구가 모두 참전용사 가족과 후손이랍니다. 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있던 박원진 목사가 한국이 태국의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태국 참전용사비가 있는 보천과 한국 각지를 둘러보게 하는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다는데요.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전에 참전한 태국군은 총 6,300여 명,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생존자는 136명, 하지만 모두 8, 90대 고령이어서 이번 초청자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60년 세월이 지났지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태국의 참전 군인 가족들에게도 흐뭇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초청 방문자 중에 참전용사가 남편인 한 75살의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이 있었던 한국에 지금 자신이 있다는 것이 꿈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11살 된 소년,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한국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실종되거나 숨진 유엔군 소속의 태국군은 130여 명입니다. 1,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태국군은 포천 지역에 남아서 1972년까지 지역 재건에 기여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참여국들 사이에서는 기대가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의 공습활동에 대해 미국과 조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경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5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참여국은 물론이고 비참여국들에서도 앞으로 이 자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데요. 영어로는 이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줄여서 TPP 이렇게 부릅니다.
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권 12개 나라가 참여했고 이들의 경제 규모가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참여국들은 물론이고요. 이 비참여국들도 앞으로 이 TPP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TPP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TPP는 기본적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데요. 이 참여국 사이에 관세 장벽을 없애서 무역을 활성화하고 함께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죠. 특히 이 TPP는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듯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출범을 했는데요. 논의가 시작된 건 2005년으로 초기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는데 지난 2008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요. 일본은 지난 2013년에 가입을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과 한국은 빠져있는데요. 한국은 지난 몇 년간 가입에 관심을 나타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외에 참여국 12개국 어떤 나라들인가요?
아시아에서는요, 이 호주와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있고요. 중남미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등이 있고요. 여기 앞서 말씀드린 이 미국과 일본까지 포함해서 모두 12개국입니다.
참여국들은 이번에 TPP 협상이 타결되면서 기대가 높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 모든 세부사항들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한 무역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 품목 중에서만 18,000개 품목의 관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니까 전체 12개 참가국 각국의 이제 사이에 수출에 미칠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또 TPP 참가국들 사이에서는요, 이 보다 엄격한 노동 기준 또 환경보호기준 등이 적용되고 반부패 규제 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겠죠.
네, 구체적으로 이 TPP 협상 타결에 대해서 각국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이 참여국 정부들은요, 이제 TPP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 각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는데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 TPP가 미국 노동자 또 기업에 모두 좋은 일이다,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 TPP로 인해서 뭐 이익이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은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요. 또 미국 의회에서도 이 TPP 검토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미국 내 반응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미국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었죠.
네. 다른 참여국들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이제 TPP 참여국 중에 가장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미국과 함께 나란데요. TPP 협상 타결로 특히 이제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온 이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가 더욱 힘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이 외국의 값싼 소고기 등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이 나라들은 이 농축산품의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요.
베트남도 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TPP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처럼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은 미국, 일본 같은 시장에 대한 접근이 더욱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동 또 환경 등에서는 이 TPP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좀 더 높은 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과 한국은 이번 TPP에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경제적으로 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 내에서는 이 TPP에 대해서요,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 주도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나름대로 TPP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과 양자 혹은 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왔기 때문에 TPP가 중국 상품의 수출입에 영향은 주겠지만 큰 타격을 입히거나 중국을 고립시키지는 못할 거란 분석이고요. 한편 한국에서는 정부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이제 추진을 하면서 TPP 가입 시기를 놓쳤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한국 정부가 TPP 가입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태국, 필리핀 정부들도 이제 가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다음은 시리아 사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공습 활동에 대해서 미국과 조율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리 코나셴코프 소장은요, 오늘 이 미국 국방부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밝히고 있는데요. 시리아 내 ISIL 격퇴를 위한 군사작전의 틀 안에서 양국의 활동을 조율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신속히 검토했다. 또 그런 제안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빠르면 오늘 양국의 국방부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ISIL보다는 반군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리아 공습을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당초 ISIL 기지들을 폭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서방은 러시아의 공습이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맞서 싸우는 다른 반군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난해 왔고요. 특히 이제 전문가들은 시리아 내에서 함께 공습 작전을 이제 서로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유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우려해 왔습니다.
네,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은 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터키도 이 조율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터키 국방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표시하고 있고요. 이런 제안들이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러시아 공군기들이 이 터키 용공을 두 차례 침범한 뒤에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